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오늘 오전 5시 45분부터 6시 40분까지 약 1시간 사이에 순차적으로 발사됐으며 두 발은 500에서 600km 정도 비행했고 나머지 한 발은 분석 중이라고 한국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부산을 포함한 한국 전 지역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다며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경거망동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 경고를 통해 한국 내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에 대한 시위성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서방국들과의 핵합의 만료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합의와 관련한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 문서에 따르면 이란의 핵개발을 규제하는 핵심 조항들이 합의 만료 이전에 완화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이 공개한 이번 비밀문서는 지난해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협상 과정에서 작성됐지만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서에는 오는 2027년 1월, 즉 핵합의가 이루어진 지 11년 후에는 주요 원심 분리기들을 수천 개의 효율적인 최신 장비들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경우 이란은 지금보다 두 배의 비율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은 무제한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오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화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주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대화를 제의했다며 그 같은 제안은 필리핀의 헌법과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왕 부장에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당시 필리핀 정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계속 지지한다면 양국은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내 스카보로 암초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으며 중국 해안 경비대는 이곳에서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실패한 쿠데타 사건의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는 터키 정부에 이번 사태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지난 15일 쿠데타 기도 이후 전국 공무원 8,777명의 직무가 정지되고 사법부와 군부 인사 6천여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쿠데타 관련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지하지만 질서 회복 과정에 터키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지나치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터키 정부를 지지하지만 터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가 오늘로 이틀째를 맞습니다. 오늘 대회는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인 가운데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해 한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경선을 벌였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벤 카슨 전 신경외과 의사 등이 연사로 나섭니다. 앞서 어제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이 연사로 나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 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독일 열차 안에서 어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승객 몇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요하임 헤르만 독일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벌인 10대 공격범의 소지품에서 손으로 그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격범은 17살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밝혀졌으며 현장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19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노골적인 위반이자
한국의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괌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를 한국 취재진에 공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즉 19일 또다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번 발사를 사드 배치에 대한 시위성 도발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19일 오전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이 스커드 또는 노동계열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오전 5시 45분부터 6시 40분까지 약 1시간 사이에 순차적으로 발사됐으며 두 발은 500에서 600km 정도 비행을 했지만 나머지 한 발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하규 대령의 19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오늘 세 발 중에 두 발은 500에서 600km를 비행하였고 나머지 한 발은 비행 궤적이 명확치 않아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전 대령은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부산을 포함한 한국 측 전 지역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며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경거 망동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령은 아울러 이번 도발이 얼마 전 발표된 북한 총참모부 포병국의 경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 경고를 통해 한국 내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9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에 대한 시위성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사드 배치로 성주 지역이 가장 먼저 북한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성주를 겨냥했다는 건 그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19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노골적인 위반이자 한반도 및 영내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 대변인은 또 현재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형성돼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북한이 한국도 직접적인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 정부에 치킨 게임을 하자고 덤비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이 직접적인 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스커드를 발사한 것은 성공률이 높은 미사일을 선택을 해서 사거리가 짧은 지역으로 하는 것이고 그 노동미사일에서는 사실 수도권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들이 사드 배치해봤자 수도권은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 이제 그 치킨게임을 하자고 지금 덤비는 거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들이 고각발사, 즉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지만 발사 각도를 높여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이번 발사가 기술력 개선을 위한 시험 발사는 아니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의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포병국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사드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거에 맞춰서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대응, 가장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드를 이제 지금 성지에 배치한 거에 대해서 무력화, 그다음에 그쪽에 효과가 없다, 사드 배치함으로 인해서 전혀 우리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는 어떤 그런 발사였다고 봐야 되겠죠.
김 교수는 과거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650km를 비행한 적이 있고 더 높은 각도로 발사된 적도 있다면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선 만큼 기술 개발 차원의 시험 발사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의 이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해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화하도록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유엔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굳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어떤 공격이나 도발에도 미국 스스로와 동맹국을 방어할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영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올 들어 4차 핵실험과 함께 12번의 미사일 발사로 27발이나 되는 많은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안보 위협이 단기간 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탄도미사일의 방향만 조금 바꾸면 바로 우리 땅에 떨어지게 그렇게 발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자율권 차원에서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 보강된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제재 국제 공조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황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셈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협의체에서보다도 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는 주변국들도 마찬가지고 또 국제사회가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황 총리는 이와 함께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어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여부에 대해 그럴 조짐이 포착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측에서 이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또 그런 걸로 시사하는 그런 발언도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꼭 예단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이런 아마 분석과 또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가 한국보다는 미국 본토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사드가 사거리 3,000km 미만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때문에 미국 본토 보호용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드의 사거리가 200km이기 때문에 오키나와 방어용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키나와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이 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드는 사거리 200으로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 남쪽 내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정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지 오키나와로 가는 미사일을 이것이 이 사거리가 안 될 고도가 안 될 겁니다.
한 장관은 사드가 한국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도권을 공격하는 적의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아 낮은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사드보다 패트리언 미사일이 효과적인 요격 시스템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이기 때문에 사드를 보다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생기는 여력으로 수도권 방어를 보강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사드 레이더에 나타나는 정보는 한국을 공격하는 미사일 궤적 정보이기 때문에 제3국에 아무 쓸모가 없다며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괌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를 한국 취재진에 공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직접 현장을 공개해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재진은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 측정 결과 안전 기준치를 훨씬 밑돌아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18일 한국 국방부 취재 언론인들에게 괌의 사드 포대를 공개했습니다. 사드 포대는 지난 2013년 4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북서쪽에 배치됐습니다. 미군은 우선 사드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했습니다. 한국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될 사드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의 거리 1.5km를 감안한 겁니다. 그 결과 전자파 최대치는 0.0007와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자파 인체 허용 기준치인 10와트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날 6분여 동안 측정한 전자파의 평균치는 0.0003와트에 그쳐 전자파 자체가 매우 미미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이날 측정값 오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 수치를 직접 취재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괌의 사드는 평지에 있기 때문에 해발 380m에 배치될 한국 성주의 지형과 비교하면 한국의 전자파 영향은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5도 각도 이상으로 레이더 빔을 쏘기 때문에 한국 지형의 경우 지상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이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미군은 또 한국 일각에서 제기됐던 전자파의 안전거리 기준은 3.6km가 아니라 사드 레이더에서 100m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발전기 소음 역시 배치 지점으로부터 500m 거리에서 측정한 결과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로버트 헤들런드 주한미군 해병대 사령관은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작전 운용과 안전, 환경, 건강에 대한 우려 사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selected site best represented those operational and safety, environmental and health concerns in the area.
헤들런드 사령관은 한국 취재진이 이날 직접 레이더 운용 기지를 방문해 공병 작업의 모습과 군인들이 자유롭게 기지를 돌아다니는 모습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헤들랜드 사령관은 취재진은 단지 몇 분 동안 기지를 방문했지만 미군 장병들은 이곳에서 하루 종일 근무한다며 이는 사드 레이더가 건강과 환경, 안전 우려에 안심해도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day's visit reassure and prove that there really does not pose any health, environmental or safety concerns.
헤들랜드 사령관은 미한 동맹에서 장병들과 가족들, 시민들의 건강은 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안이라며 거듭 사드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미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요격이 모두 가능하고 적이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라 한국의 하층 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사드가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 수단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상하원의원들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동맹관계 재조정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전 상원 외교위원장이 18일 한국중앙일보에 흔들리지 않는 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 후보들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관여에 의구심을 나타냈고 동맹국들과 더 나은 조건으로 관계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잇따른 도발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잘못됐을 뿐 아니라 아시아 동맹과의 가치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케인 의원과 메넨데스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런 입장과 반대되는 정치적 수사나 미국이 관여를 철회할 것이라는 발언을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모두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어 미 의회가 올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여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도 한국 국민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지난 5월 노동당 7차 대회와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주민들을 착취하고 확대할 김정은 독재체제를 비준했다며 지금이야말로 미한 동맹의 중심 가치인 같이 갑시다의 약속을 북한에 보여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얻을 수 있는 건 없으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고 미국과 한국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도 미한동맹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셰츠와 크리스토퍼 머피 상원 의원, 도나 에드워즈, 존 게러맨디, 테드 더치 하원 의원 등 5명은 18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미한 동맹이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을 만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미한 동맹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최근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브라이언 세치 의원은 올해 미 대선 과정에서 대외 정책 관련 논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미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회가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 인사 등에 대한 비자 신청서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한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신용보험은 북한을 차단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북한의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은 신용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자국 기업은 물론 자국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에 무역 관련 신용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해외에 물건을 수출한 기업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데 프랑스 정부는 북한과의 거래에선 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이는 북한과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자국 기업의 대북 수출입 거래를 사실상 막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프랑스는 7쪽짜리 이행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사치품과 금, 희귀 광물을 포함한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규제를 강화하고 북한발 화물에 대한 의무 검색과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부터 프랑스 정부는 북한 국적자의 프랑스 입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나 노동당 관련 인물에 대해선 비자 신청서를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일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90일 이내인 6월 2일까지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18일 현재 유엔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을 제외한 미국 등 4개 나라를 포함해 모두 23개 나라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제출 시한 이전에 이행보고서를 냈지만 프랑스와 우간다, 우루과이, 루마니아, 노르웨이, 이라크, 뉴질랜드, 체코 등은 6월 6일에서 27일 사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이 지난 1969년 북한에 납치된 한국 대한항공 여승무원 정경숙 씨 등 14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14명의 납북에 관한 사실 확인과 이들의 행방을 알려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무그룹의 활동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대한항공의 여승무원이었던 정경숙 씨가 1969년 12월 11일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때 납북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 고정간첩이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대관령 상공에서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 2월에 승객 50명 중 39명을 판문점을 통해 귀환시켰지만 정경숙 씨 등 11명은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실무그룹은 지난 2011년 8월에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으로 북한에 억류된 황원 씨 등 3명에 관한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의 납북이 강제 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대한항공 납치 사건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가 올해 초 B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0년도 유엔인권이사회사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에 국내 납북자 중에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접수를 하면서 2012년도에 북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제 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WGEIDA스타를 인도주의적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적대 세력에 의한 대결 책동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 밖에 한철주 씨 등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5명과 백철범 씨 등 북한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주민 6명, 그리고 최홍식 씨 등 6.25 전쟁 납북자 2명 등 13명에 대한 정보도 북한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에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그룹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초청해 줄 것을 북한에 요청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앞서 실무그룹에 보낸 보고서에서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납북 주장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동해에 접한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탈북자를 자처하는 2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사흘간 목선을 타고 일본 가까이 간 뒤 헤엄을 쳐서 해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현재 입국관리시설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를 타고 헤엄쳐서 일본에 도착한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20대 남성이 17일 일본 나가사키현 입국관리국 시설로 이송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입국관리국이 이 남성의 가상륙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탈북자로 판명될 경우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이 결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지난 2007년 6월 북한 가족 4명이 목조선을 타고 아오모리현에 도착했고 2011년 9월에도 남녀 9명이 소형선에 탑승해 이시카와현에 도착했다며 두 경우 모두 입국관리국 시설로 이송된 뒤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도착한 탈북자 추정 남성은 16일 오전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센자키 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야마구치현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어로 북조선에서 탈북했다. 배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해안까지 헤엄쳐왔다. 1990년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을 처음 발견한 주민은 그가 발견 당시 맨발에 맨몸으로 폴리스 하우스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민이 물을 건네자 단숨에 마셨다고 전했습니다. 나가토시 센자키는 동해와 접해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경찰을 인용해 이 남성이 북한에서 한국 영상을 보다 적발돼 당국의 추적을 받게 됐고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어 탈북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3일 목선을 타고 청진을 떠나 15일 밤 일본 해에 다다랐고 이후 바다로 뛰어들어 플라스틱 통에 매달려 센자키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어획량 증산에 밀어붙이면서 일본 해상에 표류하는 북한 어선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서부 해안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표류 목선 38척이 발견됐고 이들 목선들에서는 시신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규모의 6.25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다음 달 1일 샌프란시스코에 문을 엽니다. 참전용사들은 이 공원이 미한 동맹의 우정과 자유의 소중함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와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프리시디오 국립공원에 한반도가 그려진 대형 화강암 기념비가 보입니다. 14m 길이로 휘어진 이 기념비엔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등 한국전쟁을 상징하는 사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옆엔 한 소녀가 동생인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쳐다보는 모습 등 한국인들이 전쟁에서 겪은 혹독한 참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비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에 공산군이 한국을 공격했고 이 같은 침략은 모든 자유국가들의 안보에 매우 실질적인 위험을 조성했다는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으로 공원 건립의 산파 역할을 한 한국전쟁기념재단의 존 스티븐스 사무총장은 18일 VOA에 다음 달 1일 준공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 장교로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올해 95살의 스티븐스 총장은 드디어 참전용사들의 숙원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며 특히 공원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any of the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left the states and came back to the states.
기념공원이 조성된 프리시디오 국립공원은 많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한국으로 출항하고 복귀했던 곳으로 매우 뜻깊은 장소란 겁니다.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위치한 곳은 과거 미 육군 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스티븐스 총장은 공원 바로 건너편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2천여 명이 잠들어 있는 샌프란시스코 국립묘지가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전쟁 기념재단 관계자들은 공원이 문을 열면 서부에서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엔 워싱턴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지만 서부엔 아직까지 전쟁을 상징할 만한 이렇다 할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스티븐스 총장은 기념공원 사업을 추진한 지 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며 건립에 총 350만 달러가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Yes, we raised over $3.5 million. Now, 52% of that came from the Korean populace.
이 가운데 52%는 한국에 사는 한인들과 100만 달러를 기부한 한국의 국가보훈처가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동만 샌프란시스코 주재 한국 총영사는 지난해 현지 언론 기고문에서 미국에 사는 한인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자발적으로 건립 모금 운동을 펼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한국 정부가 한인 모금액의 두 배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스티븐스 총장은 다음 달 준공식에 안호영 한국 대사와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 등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과 참전용사, 모금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총장은 한국 전쟁이 자유를 수호한 위대한 전쟁임을 대대손손 기억하길 바란다면서 지금의 남북한 상황은 자유와 압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Not too long ago, I read the Camp 14 story.
얼마 전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스티븐스 총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남북한이 하루빨리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한국전쟁기념공원이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한 동맹의 우정과 자유를 기리는 등대 역할을 해주길 모든 참전용사가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어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농아인 연맹 WFD가 주최하는 국제 농아 모임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립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농아인들이 모여 삶을 나누기 위한 제8회 국제 농아 모임이 8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평양에서 열립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구호 단체 투게더 함흥이 세계 농아인 연맹, 조선 장애자 보호 연맹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모임에는 독일과 중국, 몽골, 일본 등 8개 나라에서 20여 명의 농아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계 농아인 연맹의 북한 연락관인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는 VOA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모임에는 북한 농아 30여 명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룬드 대표는 북한 농아들에게 전 세계 농아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나눔, 굿 펠로우십이란 이름으로 지난 2009년 시작된 이 국제 농아 모임에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70명의 농아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국은 미국과 일본, 핀란드, 오스트리아, 호주, 중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필리핀, 이란, 스위스, 독일, 모로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홍콩, 몽골을 포함해 22개 나라입니다. 그룬드 대표는 국제 모임이 처음 시작됐을 당시 북한 농아들은 국제 수화를 알지 못해 외국 농아들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수화 통역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 국제 농아 모임에서 북한 농아인들은 외국 농아인들에게 북한 무용과 스포츠, 미술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 외국 농아인들은 북한 청각장애자들이 일하는 이발소나 옷수선소, 시계수리 공장 등을 방문해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룬드 대표는 국제 농아 모임이 북한 농아인들과 전 세계 농아인들이 서로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세계농아인연맹 대표단은 북한 함흥농아학교, 성천농아학교 등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농아교육 분야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계농아인연맹은 이후 북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돕기 위한 방안을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측과 계속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지난 2012년 필리핀 헬싱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미주 한인교회 기도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행동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장애인으로서 내 삶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힘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다고 호소합니다.
지난 7월 13일 미 동북부 버지니아 인근 한인교회에서 북한 동족과 통일을 위한 통곡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장애인 탈북자로 한국 내 탈북자 구출 인권단체를 이끌고 있는 나우의 지성호 대표가 기도회 연사로 초청돼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성호 대표는 이어 17일 메릴랜드주 한인교회에서 열린 2016년 메릴랜드 통곡 기도회에도 참석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 모인 200여 명의 한인들은 다리를 절며 강단에 오르는 지 대표를 기립박수로 맞았습니다. 지 대표는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도를 당한 사람들이라며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지 대표는 북한 주민들은 공개 처형을 보고 자라고 어른이 돼도 본 것을 말할 수 없다며 자유를 강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1300만 중에 그 누가 그것을 보고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문에 실린 김정일, 김정은의 그 사진이 손상되었다고 그것이 정치공청소로 관련된 일이고 페이퍼 휴지 조각이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재산 그것이 북한입니다.
지 대표는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서울에 가는 것이 북한에서 평양에 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이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정권으로부터 모든 자유를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대 나이로 두만강을 건넜다는 탈북대학생 이주영 씨는 공부가 하고 싶어 탈북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들었으면 간단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11살 때부터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공부를 어린 시절부터 포기하였으며 신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꿈도 꾸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11살 되는 어린이들도 가방이 아닌 길거리에서 빵이나 옥수수를 팔아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이 씨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북한 정권의 강성대국 구호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탈북 후 중국에서 신분 없이 인간 대우를 못 받고 살다가 한국에서 신분증을 받았다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분증을 받았을 때 다 여기서는 그냥 신분증을 받으면 당연한 듯이 생각하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좋았던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신분이 없이 평생을 살았다면 어느 민족인지도 모르고 전제도 없이 살아서 누구도 모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삶이었길래 그 신분증 하나가 저에게는 참 큰 의미였습니다.
마른 체격에 어린 말투로 힘든 시간을 떠올리는 이 씨의 모습에 한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 보건학 전공 학생인 이 씨는 한반도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을 돕겠다는 각오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탈북한 두 청년의 간증은 이날 기도회에 모인 한인들의 기도 소리를 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우의 지 대표는 VOA에 북한 주민들이 이 통곡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희망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빨리 이제 인권이 개선되고 정말 남한과 같은 이제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과 이제 또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고 언젠가는 이제 또 통일될 그날 바라보면서 좀 더 힘내볼 수 있지 않을까.
태어나 처음 해외에서 간증하게 된 이 씨는 탈북자로서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 엄청 무겁고 진짜 제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또 많은 부분이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한국하고는 다르게 미국 분들이 또 인식이 많이 없잖아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저 같은 사람도 잘못 얘기하면 또 올바른 마음을 안 선다면 잘못 전하는 안 하기보다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날 통곡 기도회는 전 세계 한인 교회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UTD-KCC 그날까지 선교연합이 주관하는 북한 동포 구원과 한반도 통일 운동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과 캐나다, 한국 등지 한인 교회를 돌며 통곡 기도회를 열고 연간 수차례 탈북자 구출과 한국 내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TD-KCC의 손인식 목사는 이날 통일에 대한 지식보다 의식이 먼저이고 가족보다 민족이 먼저라며 그때를 위해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 지역 9개 한인교회 목회자들도 한국교회의 회개, 북한의 지하성도, 전쟁 없는 통일 등을 주제로 기도를 인도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등 기도회는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탈북자 구출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기금 모금의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많은 한인들이 참여했습니다. 50대 한인 남성입니다.
지하세계라든가 또는 현 시점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지면상으로나 미디어로 통해서 봤기는 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아프게 와닿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자신이 먼저 출발선을 달리면은 많은 사람이 아마 동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출발선을 끊어봤습니다.
이날 참석한 한인 여성들도 기도회가 뜻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다 아는 얘긴데도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 개인들한테는 그분들의 그 사연이잖아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프죠.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자라는 아이들은 또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분단에 대해서도 모르고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서 아이들한테도 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정말 한국인이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UTD-KCC 그날까지 선교연합이 여는 통곡기도회는 지난 4월 미국 덴버를 시작으로 캐나다 밴쿠버, 미국 시애틀과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이어 다음 달 한국 대전과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 결정 문제가 연일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 성주군의 사드 배치 철회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죠?
네, 전국 농민회 경상북도 연맹이 오늘 성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성주군의 사드 배치 결정 문제로 긴급 현안 대국민 질의가 있었고요. 성주의 지역신문인 성주신문에서는 오늘 사드 배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는 항의의 뜻으로 죽을 사자를 써서 사드 성주군이라는 내용과 함께 근조 이 문구로 일면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북한이 쏘아올린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두고 한국 언론에서는 이 사드 배치를 겨냥한 무력 시위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주 군민의 반대 목소리는 크게 나눠보면 어떤 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안전 문제, 또 사전 협의가 없었던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발생하는 전자파가 성주 군민들의 생활과 농특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의 목소리가 크고요. 물론 국가 안보상의 중요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사전에 협의가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성주 군민들을 무시했다, 이런 부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 뭐 이익도 있겠지만 불이익도 크다는 것인데요. 동북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한국 경제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의 목소리입니다.
이 국무총리가 성주를 찾아갔다가 군민들에게 에워싸였던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 15일입니다. 이 사드 배치에 관한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이 사전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성주 군에서 열릴 예정이던 설명회에 참석하려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군민들의 물병과 계란 투척을 받고 한 6시간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주 사드 배치 문제는 이 해외 순방으로 공식 자리를 비웠던 대통령을 대신했던 그 국무총리를 국가 수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 총리를 감금했던 사건으로 뭐 일파만파 커진 겁니다. 성주 군민들의 시위대 속에 분명 외부 세력이 있었다, 이런 추정이 나왔고요. 지금 한국 경찰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관련 인물들을 포착했다, 이런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성주 군민들과 한국 정부의 사태 해결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성주 군민들은 뭐 사드 철회, 사드 배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는 오늘 미국 괌령에서의 사드 포대 공개와 함께 안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 때까지 조기를 개항하겠다, 또 항의의 뜻을 담은 파란 리본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고요. 오는 21일에는 서울역에 올라와서 군민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인데 이날 집회에 한 군민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정식 서비스는 안 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열풍 대열에 들어가 있는 한국의 포켓몬고 소식 들어보죠. 포켓몬고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지난 15일 기준입니다. 15일 날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어제 다시 조사를 했는데 126만 건을 돌파한 겁니다. 뭐 정식 서비스 전에 정말 일부 지역에서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126만 명이 어려운 방법을 거쳐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포켓몬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뭐 그 자체가 뉴스가 되는 아주 이례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시 10여일 만에 가상현실을 넘나드는 스마트폰 증강현실 게임이 바로 포켓몬고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뭐 광풍이다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포켓몬고 게임이 가능한 지역은 그 북한과 인접해 있는 강원도 북부지역, 속초, 양양, 고성, 양구, 그리고 경상북도 울릉도와 서해 백령도 지역이고요. 지금 속초행 고속버스 좌석 매진 계속되고 있고 관광 전세버스 동원되고 여행사 상품이 출시되는 뭐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포켓몬고 특수를 누리고 있는 일부 지역 소식도 화제네요.
네. 강원도 북부 지역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속초시입니다. 속초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이 포켓몬고가 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졌던 곳인데요. 그동안 속초로 몰려오는 포켓몬고 사냥꾼들, 뭐 이용자들 요즘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사냥꾼들을 위한 그 무료 인터넷 지도, 와이파이 지도를 온라인상에서 계속 알리는 등의 홍보를 하다가 오늘은 아예 포켓몬고 전략 지원 사령부라는 것을 가동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으로 향하는 한국 선수단이 출정식을 가졌군요.
네. 8월 5일 시작되는 제31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 선수단의 결단식이 오늘 오후 서울 올림픽 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 선수단은 204명으로 꾸려졌습니다. 경기 임원 94명 등 해서 모두 330명이 한국 선수단인데요.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서 종합순위 10위 안에 올라설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대표 선수단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적어졌다고요?
네네. 1984년 미국 LA 올림픽 이후 최소 규모랍니다. 32년 전에 LA 올림픽에 보낸 선수단이 210명, 그러니까 지금 6명이 더 적어진 것인데요.
네.
1976년 몬트리올 대회에 한국이 50명의 선수단을 보낸 이후 역대 두 번째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결단식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 선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국위 선양도 하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화합의 우정을 나누면서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 바란다. 그리고 뭐 치안이라든지 건강 등 여러 가지를 살펴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귀국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이번 리우올림픽은 치안과 지카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네.
한국 대표 선수단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한국에서는 이번 올림픽에 9명의 의료진을 동행시킵니다. 올림픽 출전 사상 가장 많은 의료진입니다.
네.
보통은 4명 정도를 보내는데 이번은 2배가 넘는 거죠. 각종 전염병과 환경 오염, 또 불안한 치안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인데요. 스포츠 의학 전문가, 물리 치료사를 비롯해서 국제 종합 경기 사상 처음으로 감염내과 전문의도 2명이 파견되고요. 역학 조사관도 함께 추가로 파견됩니다. 또 브라질 현지에서 의사소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라질 현지에서 한인 의사를 추가로 섭외한다는 계획도 있고요. 오늘 결단식에서는 다른 그 출전식과는 다르게 공식 행사 후에 치안과 질병 안전 예방을 위한 선수단 사전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네, 아무튼 브라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